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어두운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들 모두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맑고 밝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 주셔서 우리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많은 육적인, 현세적인, 세속적인 것들, 이것들 주님께 구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축복을 구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거룩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고 깨끗한 양심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실 때 우리가 중심에서 회개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교만한 높은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 순종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믿음과 화합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지난 주일은 부활절 주일이었습니다. 부활절 주일에 많은 교회는 무덤에서 살아나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에 주님을 믿는 우리도 죽지만 부활하여 영원히 산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부활절 주일마다 많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좋은 신앙적인 성경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해 부활절 주일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주신 선물을 묵상했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보다 더 크고 좋고 귀한 선물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크리스천이 될 수도 없고 크리스천으로서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2대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성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최종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우리의 지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지만은 무죄라고 선언하셨지만은 우리 안에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된 본성이 그대로 있고 오래 골이 깊게 밴 악한 습성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즉시 그 다음 순간서부터 또다시 계속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죽음도 전부 아무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본 로마서 8장 2절 말씀대로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사망으로 인도하는 죄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사단의 자녀로 살았기에 늘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밥 먹듯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는 사단의 손아귀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죄를 짓고 안 짓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죄의 유혹과 시험과 시련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과 공의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룰 수 없었던 성화를 이제는 이룰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영화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올해 부활절 주일에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가장 큰 목적 둘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우리의 성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화의 열매는 거룩이라고 하시고 거룩하지 않으면 주를 뵙지 못하리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성화가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유일한 목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번째 목적에 관한 진리를 마태복음 28장 16절서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러나 아직 승천하시기 전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생전에 늘 복음을 전하셨던 곳이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사는 곳이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안전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는 갈릴리는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이방인들의 갈릴리라고 영어 표현을 보면 Galilee of the Gentiles, Galilee of the Nations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의 대명령을 내리시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면서 예전에 늘 사역하셨던 마을 가운데 하나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하고 신성한 곳에서 주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교제하시고 가장 중요한 대사명을 일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모세에게 출애굽의 대사명을 맡기셨을 때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전도의 지상 대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산으로 부르신 겁니다. 17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뵙자 경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드디어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일부는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을 많이 보았지만은 이제는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부활하신 주님을 뵈었지만은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기적을 10개 보아도 또 11번째 기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다 잘 아는 진리입니다. 마리아도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이 바로 곁에 서 계셨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바로 곁에서 동행하셨지만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열한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처음 나타나셨을 때 저를 영이라고 귀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서 말씀대로 저희의 눈, 영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오래 쫓아다녔지만은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의 문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아직 연약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동고동락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누구보다도 예수님 바로 곁에서 수많은 것을 보았지만은 연약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부활하셨는데도 혼동되고 불안하고 두려웠고 의심이 들었습니다.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볼 때 시골 벽촌이었습니다. 대부분 학문이 없는 사람들, 농사 짓고 양과 염소를 치고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접경 지역이고 무역로가 지나가기에 온갖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성골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정결치 못한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갈릴리에서 리크루트한 이 오합지졸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대사명을 맡기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맡기셔야 되는데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왜? 세상에 똑똑하고 지식 있고 지혜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오지를 않는데 이들은 최소한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이 오라고 하셨을 때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의 태도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 떨쳐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사단은 주님을 시험하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주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사단의 제의를 거부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기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사단이 제시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크고 위대한 것, 다시 얘기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온 세상, 온 우주를 주관하는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13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 말씀대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게 하신 겁니다. 물론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지상에서 사역하셨을 때에도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놀라운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까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 우주를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서 이미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19절, 20절 초반부를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십니다. 먼저 그러므로 하십니다. 너희가 주로 섬기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이제는 주권적으로 통치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내 말에 순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원어 표현을 보면은 제자 삼다라는 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이 문장의 본 동사입니다. 제자 삼으라. 이게 본론입니다. 나머지 동사들은 모두 분사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 삼는 일을 하면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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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하라. 모든 족속으로 합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그들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고백하게 하라. 전도하는 사람이 얘기해 주면은 앵무새처럼 따라하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와 선생으로, 나의 로드와 메스터로 삼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게 하라. 그래서 선생인 예수님을 닮게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제자 삼으라는 말에는 순종하게 하라, 또 선생을 닮게 하라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옛날 랍비들 제자 삼을 때는 이것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다 아는 얘기입니다. 누구 랍비를 쫓아다닌다 하면은 그 랍비가 하는 모든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 랍비가 하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랍비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가서 전도하면서 가르치는데 전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전도하는 자들 제자 만드는 거라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 제자가 아니라고. 너희는 일단 크리스찬이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중에 소수 특별한 사람들은 제자로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NO!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 구원받는 것 그 자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일단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평생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전체를 다 아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게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게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가? 세 가지 과정을 같이 하라고. 분사 구문이기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첫째,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Go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제 너희들은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약속하셨던 뜻,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둘째, 이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다. 베프타이즈를 하라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옛삶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야 개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례는 주님과 같이 옛삶에 대해서 죽고 주님과 같이 새로운 삶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고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겠다는 공개적인 가시적인 선언입니다. 물론 세례를 준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시는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첫째, 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둘째,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셋째,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성령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주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셋째,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동사는 teach 하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들이 아니라 내가 말한 것을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둘째, 모두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르치라고, 취사선택하지 말고 다 가르치라고 합니다. 셋째, 너희 가르침을 듣는 것으로 그치게 하지 말고 지키게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키게 하라. 예수님 명령에 실제로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제자는 아니기 때문에, 선교는 제자 양육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라고 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대다수 사람들은 다 도망갈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협하고 핍박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과 같이 잡아 죽일 겁니다. 당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대명령을 내리신 후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20절 후반부를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이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주목하라, 기억하라, 붙들라, 믿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딴 거 기억하지 못하고 너도 이거 기억하라고. 첫째, 내가 합니다. 사망 권세에도 이기고 부활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입증된 내가, 따라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육신적으로는 곧 너희를 떠나지만 하늘로 승천하는 순간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은 떠나시지 않고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말 성경들을 보면 모두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미래시제로 번역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어와 모든 영어 성경은 예외 없이 I am with you 현재시제로 번역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I will be with you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I am with you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실 것을 확신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 일일 수도 있지만은 단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 내년에 한국 갈 거야 하지 않고 나 내년에 한국 가 하고 단언적으로 말했을 때는 그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나 내년에 한국 가. 나 2030년에 한국 가. 현재 시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갈 계획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떠한 무슨 일이 있어도 간다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미래를 현재 시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은 I am with you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말 번역은 문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잘못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삶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부분적 제한적이지만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기 때문이고 그것이 계속 연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언제까지? 세상 끝까지 항상이라고 하십니다. 세상 끝까지라는 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라는 의미로 종종 쓰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상황을 초월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 주일, 평일, 작년, 올해, 내년 상관없이 24/7 1년 365일 평생 통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교회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길을 행할 때나 늘 함께 있으리라.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좌비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일이 잘될 때나 안될 때나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절에 묵상한 축복과 같은 축복이었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돌아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자신은 떠나지만 자신 대신 돕는 자, 조력자, 대변자, 성령을 보내사 늘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축복이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2018년 크리스천이티 투데이를 보면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다섯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섯 말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제일 좋아하는 말씀 다섯 개 가운데 하나님. 또 다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또 다른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네 번째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미국인들, 한국인들 할 것 없이 좋아하는 말씀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역사를 통해서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붙드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각종 경제적인 어려움, 신체적인 어려움, 심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에 처해서 이 약속을 붙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세례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달라고 하고 평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신 문맥은 모릅니다. 목숨을 걸고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고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좌불 잃을 것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시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외딴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씀하신 문맥을 모릅니다. 역시 목숨을 걸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의 수많은 원주민들과 혈투를 벌이고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한 문맥을 모릅니다. 다윗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개 소년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하무적 골리앗과 대적하기 위해서 나아가면서 자신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늘 선대하며 피해 다니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한 고백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는지 왜 이 고백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을 하신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하나님은 가뭄을 피해서 그랄 지방으로 피난 간 이삭에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잠시 유하라고 명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리라. 약속의 땅 버리지 말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 명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31장을 보면 하나님은 라반의 집에 거하고 있는 야곱에게 네 조상의 집,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명하십니다. 다시 말하는 에서의 위험을 무릅쓰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명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목숨을 걸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출해내라고 명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종종 위험한 사명을 주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오늘날 크리스천들 가운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앞뒤 문맥을 보지도 않고 자신이 원하는 말씀을 뜯어내어서 외우고 믿고 고백하고 전하고 붙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전 전도도 하지 않고 주님을 주로 모시고 순복하며 살지도 않고 주님의 모든 말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자유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최면에 걸려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가? 죄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단과 혈투를 벌여야 되기 때문에. 왜 사단이 놓아주겠습니까? 복음에 적대적이고 냉소적인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옆에서 우리와 매 순간 동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을 이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그리스도를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들, 십자가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등뼈가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 곁에 든든한 우리의 보혜사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시는가? 죄된 인간을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된 삶을 영위하는 데 힘을 붙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안마 시술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에게 죄사함을 받으러 오지 않고 죄로 인한 피곤과 상처를 어루만져 달라고 옵니다. 마사지를 받으러 옵니다. 마사지를 잘 받았으면 오늘 예배 정말 은혜스러웠다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킴을 받으려고 나오지 않고 필요하면 대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을 받으려고 나오지 않고 죄된 삶을 그대로 누리면서 무조건 위로해달라고 나에게 힘을 다 주고 격려해달라고 오는 거예요. 통회하고 돌이키면은 내가 구하는 모든 축복들, 위로와 위안과 기쁨과 평강과 자유, 이 모두 다 자동적으로 뒤따르는데 성령님께 순종하면은 이 모든 걸 다 누리는데 죄된 삶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위로와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누구에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셨는가? 전도, 전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는가? 전도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파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성경 지식이 있고 열심이 있고 결단이 있고 투지가 있어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명도 전도할 재주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족속을 제자 만드는데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 말씀을 배우고 행할 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지만은 십자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난주일에 보았듯이 우리가 개인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도 성령님이 없으면 100% 불가능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그리고 특별히 6장 33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사는 비결, 그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포괄적인 주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 단순합니다.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두 가지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 성화를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자동적으로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밥 먹는 타령을 합니다. 나에게 먼저 밥을 달라, 마실 것을 달라, 입을 것을 달라, 그러면 주님을 섬기든지 자시든지 하리라. 주님은 노노노, 먼저 형편과 처지에 아무 상관없이 네 생각과 감정 다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이 모든 축복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가장 큰 2대 목적은 성화와 전도인 것을 믿으십니까? 구목사가 답답하게 똑같은 얘기를 수백 번 합니다. 왜? 아무리 싫어도 머릿속에 박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의 성화와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크리스천으로서 삶의 목표를 둘 분명히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는 매일, 매주, 매달은 아니더라도 매년 성화되어 가겠다. 거룩하고 공의롭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겠다.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장 큰 목표가 뭐요? 하고 물어보면 이게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자식들 앞에서, 나의 가족들 앞에서, 교회 식구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장 큰 목표는 이거라고. 둘째, 나는 전도에 힘쓰겠다. 주위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자들, 내 혈육들,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구역 식구들, 교회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웃을 겁니다. 제가 완전히 미쳤구나, 돌았구나.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좋다고 하고 인정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너무 과격하다 하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크리스천들은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러느냐 하고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인정하는 유명한 사람들은 다 안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뾰족하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 제자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살아가면은 이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요셉과 다윗과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화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연결된 자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이것보다 더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게 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주님인 것을 믿고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신 것을 믿고 자신의 죄와 부지런히 싸우고 성화를 이루어가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힘쓰게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온전히 모두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도 평범한 진리지만은 우리가 종종 잊고 있는 진리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사운데 저희들 믿음 생활 복잡하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 너무나도 단순한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너무나도 단순한데, 우리는 그 단순한 것은 행하지 않고 교회 와서 부지런히 열심히 몸으로 섬기는 것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수십 년 주님 섬기고 난 다음에 실속 없는 장사 마치는 저희를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힘쓰는 것 잘 못하더라도 돈도 없고 달란트도 없고 시간도 없고 몸의 건강도 없어서 잘 못하더라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두 가지는 이루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